오늘 제가 몸이 안 좋으신 김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 30년 생애 중 대부분을 살았던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약 30세가 되셨을 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탄생과 할례,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포함한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으로부터 외국으로의 탈출, 그리고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잘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까지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유월절 이후 성전에 남겨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3절에 따르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합니다. 12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한 지식과 이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 중 누구도 이 아이가 보통의 평범한 아이가 아닌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알아차리는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장 52절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입니다. 오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에게 요단강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이후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 예수님은 몹시 배가 고프셨고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고 기록된 바라는 말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들과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명해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 2절에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을 알고 같이 자란 사람들과 등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누가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유명세보다는 오히려 치욕스러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왜 누가는 사도 서술했던 것들을 서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누가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무엇이 관한 것이고 무엇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며 왜 일부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누가를 그렇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임,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함,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16절에서 누가복음 16절에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늘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슈퍼스타였습니다. 일찍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1장 46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다나엘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까? 뉴 엉거스라는 성경 사전에 따르면 나사렛이 가지고 있던 오명은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문화적인 부족함과 무례한 언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사전에서 말하기를 선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이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불신앙과 도덕적 해이에 나쁜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명인사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수도 있던 나다나엘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여기 선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나사렛에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가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기적의 사건들에 대해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서심에 아멘. 안식마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나을 쉐마를
Please follow up.
이후에 18개의 기도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기도 테필라를 소리내서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합니다. 회당의 책임자가 토라를 꺼냅니다. 감싸고 있는 천을 제거하고 지은 장소에서 열어 많은 예배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토라 두루마리는 그것을 보관해둔 곳으로 다시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서인 하프타라의 일정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아론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회중은 맨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바로 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치니라 하라. 그러면 아멘으로 또다시 화답합니다.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예배 전에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하프타라를 읽으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따라서 누가복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읽지 않으신 부분은 61장 2절 후반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생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략은 회당에 있던 회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왜 예수께서 그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생략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눈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는 우리에게 설교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으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때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읽혀진 성경의 그 부분이 바로 그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들의 말씀 전파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회중들은 어떤 설교자에게도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단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때까지도 계속 그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하루였습니다. 어떤 의미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그날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대신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성취되었습니다. 은혜의 해는 즉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분께 나오는 것을 기꺼이 받으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은혜를 입은 다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18절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다는 것이며 그 선지 제사장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라 바로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인해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님은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빈곤을 가리킵니다. 빈곤은 종종 많은 경우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R. Kent Hughes에 따르면 여기서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함을 인식하며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인식되어질 수 있는 도덕적, 정신적 빈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도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천국의 보물을 찾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신자가 소수인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절박한 영적 상황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외적으로 경험되는 비극과 실패 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죄의식에 의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성령은 또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포로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전쟁에서의 포로를 의미합니다. 나사렛의 회당에 있던 회중들 중에는 포로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켄트 휴즈에 따르면 포로라는 단어는 돈에 의한 속박, 사탄에 의한 속박, 죄의식에 대한 속박, 육체의 쾌락에 의한 속박, 증오에 의한 속박과 같은 많은 형태의 정신적 속박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데 그 회당에 있던 회중들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다음 사역은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 곧 성취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실명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것이 성경에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알켄트 휴즈에 따르면 주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다시 한번 눈먼자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 보내어 그 민족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진리인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시력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상처 입었다는 단어는 마음이 상한, 후회하는 또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큰 고난에 억압받거나 지치거나 짓눌리거나 죄의식에 의해 마음이 힘들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거나 그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삶 자체를 억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말콤 머거리지라는 영국인 기자이자 풍자가인데 이분은 나중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의 이름 아래 경험되는 또 다른 종로를 타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유가 영원한 것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방자이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너희가 진리를 알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사야 58장과 61장의 다섯 그룹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회당에 모였던 전부의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수요하고 계셨고 매우 논리적인 명령과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그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그리고 진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말씀과 가르침, 은혜와 그 매력에 매료되고 감격했습니다. 엘버트 바네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재림의 이유와 구속의 본질에 대해 매우 잘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설교자조차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엄격하고 무신경한 방식과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전체에서 기적과 가르침으로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누군가를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유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어, 설교, 논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에 매료되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특히 목공일을 하는 그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숙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이 모든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 어디서 그렇게 설교를 잘 배웠을까? 예수님은 어떤 신학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왕이며 또한 정복자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인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감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들은 곧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거절당하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후반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초반에 예수님에 대해 감탄하던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후반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탄했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다섯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부류의 사람에서도 그들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가야 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태도와 표현이 그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한 것을 아셨을 때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이 조금 전에 인용된 것과 같은 속담을 얘기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려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은 그 당시 아마도 흔히 사용되었던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그 자신이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먼저 그에게 그 자신을 먼저 치료해서 낫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알버트 반즈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속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으며 우리를 우리 병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것에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보다 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고 소박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으며 예수님의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지혜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나는 이사야고 예레미야다. 차라리 속임수를 써서 내 말이 옳기라도 한 것처럼 만들어봐. 소경, 가난한 자, 마음이 파상한 자, 포로, 상처 입은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기적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40 곱하기 64제곱미터의 작은 면적인 모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비이성적인 감정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알켄트 휴즈가 말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의 중심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족, 독선과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두 가지의 예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구약의 예시는 엘리야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은 시돈의 누가복음에서는 사렙다라고 나오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그녀의 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만들려고 불을 지피는 막대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빵 한 조각을 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12절에 과부가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과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그녀의 아들과 자신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의 엘리야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 엘리야가 이기적이며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녀와 식사를 위해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식사를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과부는 수입니다. 15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게 그 과부는 기적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기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이방인 과부는 그녀의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 과부가 가였을까요?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그녀는 매우 가난했고 가진 게 없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가루와 기름이 한가득 있었다면 그녀는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통에 가득 담긴 가루와 기름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에게 내려진 축복은 바로 그녀가 절박하게 가난하였고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의 회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가난한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진짜인가에 대한 증거를 원했다면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회중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에는 그들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상처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자신들은 선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가족 중심적이고 의로우며 애자들이었으며 항상 들은 시민입니다. 이러한 실상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방인 과부와 비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화를 돋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열왕기하의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하십니다. 다음 4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나아만은 시리아 군대 장군이었으며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이것이 전쟁을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게 아니라고 확신시켜 주었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를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사람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은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따르라고 그를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I can't Hughes를 인용하면 그 하인들은 만일 자랑할 만한 어떤 큰 일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 하나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는데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동의하였고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본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I can't hear you 스피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가난하고 눈이 멀고 포로이며 억압된 자들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충분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나아만과 과부, 즉 이런 이방인들보다 더 영적이지 못하고 덜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듣게 된 것은 그들이 듣기에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아론의 기도와 아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것에 대해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사례 깊고 친절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모님들이 바랬던 완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며 그들의 편안한 종교적 허상들에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노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가사렛 회당의 회중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은 영적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기 700년도 전에 쓰였던 이사야서가 진짜이며 정말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하셨고 이것에 쓰여진 말씀은 자신에 대한 것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바로 예언서이며 심지어는 미래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존재를 확인시키셨습니다. 이사야는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눈먼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상처 입은 자를 위한 사역을 포함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 안에서 이 구절에 서술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시는 단지 그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회중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회중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을 구해낼 일시적인 왕을 기대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신에 제이시 라이올이 쓴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메시아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의 정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주심이란 그들을 로마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세상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귀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설교에 관한 것들을 나타내줍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 가운데 어떠한 오류와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권위와 함께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들로 인해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요점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과 함께 살았으며 예수님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외모, 목소리, 관계 그리고 성격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잘 알면 무례해지기 쉽다라는 말이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진리라고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의심의 질문이 없이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위대한 재판관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마음을 가진 자들의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고 속박된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설교들을 듣고 의심합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들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은 좋은 것이고 자극을 주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듣는 이 모든 설교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없음, 세상적인 무관심, 그리고 죄가 가득한 행동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듣는 자입니까? 기존의 설교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게 되겠습니까? 꿀타는 설교였어 라고 말하며 이곳을 떠나실 것입니까? 이외에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과 우리 교회, 예배, 과거와 현재 목회자들, 설교가들, 장로님, 직사님, 성경 공부, 그리고 모임의 리더와 그 외에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일하는 분들과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후에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을 목회자로 맞이하게 될 때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저평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보다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에 대해서 눈이 멀지 않도록 잘 알면 무례해지기 쉽다라는 속담이 우리 속에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인기 있는 인물로 돌아오셨습니다. 특정한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고 이사야서의 구절을 사용하여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절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냉소적으로 변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2명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는 예들을 인용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분이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으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회당에서 예수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변 사람들과 우리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면 못한다는 이 속담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가 될 때 우리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건강하다면 그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